오늘이 절기상으로 가장 더운 대서라고 합니다. 대서가 얼마나 더우면 옛날에 대서에는 염소뿔도 녹는다. 더워서. 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염소뿔이 녹아요? 살짝 어이없긴 하지만서도 듣기만 해도 더위가 느껴지는 말이네요.
그런데 밤새 쏟아진 비 덕분에 우리는 더위가 한풀 꺾인 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라고 하더니 비는 안 오고 무더위만 계속되다가 이렇게 중간에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니까 아우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사는 것도 그렇죠. 매일 맑은 날만 있으면은 맑은 날도 지겨워져요. 이렇게 비도 한번 내려주고 바람도 불어줘야 순환이 되는 거죠.
속속 촉촉하게 대지가 젖고 나뭇잎들이 물방울을 머금은 수요일. 오늘 고전 읽기도 촉촉하게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 윤복희의 비개인 오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어쩌죠? 네. 비가 살짝 또 오고 있던데. 네. 선배님 근데 뭐 드시고 오셨어요? 먹는 얘기하니까 식사 메뉴부터 한번 챙기고 가실게요.
점심 때는 그 메밀국수 먹고 왔고요.
오, 메밀국수 맛있겠다. 네. 무를 넣나요? 무즙 같은 거?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어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네.
우리 고전 읽기 스텝 여러분들과 함께 컵라면을 하나 먹고 왔죠.
예, 컵라면. 어우, 컵라면 너무 맛있었어요. 네.
네, 우리 작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컵라면. 왜냐면 안 먹고는 방송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뇌도 아나 봐, 그거를.
뇌가 알더라고. 네.
먹는 얘기하면서 왜 음식은 안 주는 거야 하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단무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콩깨묵 맞죠? 콩깨묵 우리 배운 거.
네.
콩깨묵과 단무지 벌 준다고 생각하고 단무지 먹었어요.
네. 그냥 뭐 징용 왔다 생각하고 드시는 거고요. 징용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니까. 진영 씨는 집밥 만드는 프로그램 촬영 잘했어요?
아, 촬영을 저는 아직 안 했고요.
네.
이제 다른 선배님들 했는데
뭐 준비하실 건데?
저는 아시잖아요. 제 얼굴 보면 뭐가 떠올라요? 입맛도 초딩 입맛. 저는 초등학교 생일 잔치상처럼 차릴 거거든요.
떡 떠오르는데 떡.
아니에요. 저는 그럼요. 나름 이렇게 피자인데도 약간 피자. 웰빙 피자, 치킨인데 튀기지 않은 좋아요. 치킨 뭐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 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 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 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8월 14일 다음 달이죠. 목요일 네. 오후 7시에 고전 콘서트가 열립니다. 장소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트라이벌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공간에서 고전 읽기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닐라 어쿠스틱 그리고 가요계의 원조 여정 혜은이 씨도 함께하는 고전 콘서트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명강의를 준비하고 계신 강사는 한비자편에서 열연해 주셨던 단국대의 김원중 교수님입니다.
네. 공개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는 홈페이지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먹을거리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 역사 오한샘 최유진의 천년의 밥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연들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이선홍님이 저희 게시판에 병상에서 위로가 된 고전 읽기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명로진 권진영 씨. 지난 7월 4일 생애 첫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면 혼자 있을 시간에 읽으려고 12권 열국지를 가지고 갔어요. 우와. 그런데 수술 후 통증으로 일주일간을 책을 들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뿐이었어요. 환자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프고 외로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열국지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고전 읽기 열국지를 발견했어요. 오. 마치 땅 파다가 금덩이를 발견한 것 마냥 흥분되더라고요. 열국지를 시작으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몽테뉴의 수상록을 애청하게 됐어요. 아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고전 읽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오죽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엄마가 고전 읽기에 중독된 것 같다며 와우. 요양 중에 좀 절제하라네요. 고전 읽기 방송을 듣고 책을 읽으니까 너무 넓고 깊게 읽게 돼요. 그동안 네. 방송으로 들은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책을 읽지 않으면 줄거리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쾌유해서 생방송 속도에 맞춰 갈게요. 오늘 첫 생방송 들으러 갑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봬요. 와우. 명로진 권지정 씨 함께하는 고전 읽기 잠시 후에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이선홍님.
아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가지고. 아유 고생 많으신 분.
얼른 쾌유하시길 바라고요.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홍님. 자 그리고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들입니다. 이 동네 이 음식. 왜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들이 있고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사연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폐백 음식에서 시아버지를 위하는 대추를 준비하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육포와 이것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네.
과연 시어머니를 위한 폐백 음식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떡, 2번 엿.
네 의외의 음식입니다. 의외의 음식. 네 여러분들 시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폐백 음식 떡이었을까요? 엿이었을까요? 예, 힌트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의외의 음식.
그래, 의외의 음식이에요.
요즘에는 이거를 이렇게 내놓으면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거 맛있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얼른 맛있는 낭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요. 비 오는 날 정말 딱 생각나는 메뉴예요. 뭐냐면 우리 시원하게 한잔하고 가실까요? 막걸리입니다. 캬. 술 낚시로 얻은 감투, 막걸리. 1785년 정조 9년 서울 남산골에 살고 있었던 현직 승지 이모. 당직 시간에 맞춰 입거를 하던 승지의 앞길을 한 선비가 가로막는다.
영감, 누추한 집이나마 잠시 들렀다 가십시오. 제 집이 바로 여기 옵시다.
나는 지금 입직하는 길이라 틈이 없소.
예의를 갖춰 거절의 뜻을 비친 승지의 발목을 잡은 선비의 호기.
임금을 모시는 분이나 참으로 도도하십니다.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라는데 그렇게 비싸게 굴 것까지는 없지 않소?
선비의 예상치 못한 호통에 마지못해 승지는 그의 집을 향한다.
손님이 오셨으니 술상을 내어놓으라.
쌀을 깨끗이 씻어 말려 불린 뒤 시루에 쪄낸 고두밥과 함께 누룩을 잘게 부수어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켜 만드는 막걸리. 선비의 처는 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 막걸리 두 잔을 내놓지만 선비는 승지의 술까지 모두 들이킨다.
영감, 뭐 이상이 여길 것 없어. 오늘은 영감이 내 술낚시에 걸려들었어.
가난한 형편에 손님이 들었을 때에만 술을 내놓는 처의 살림살이를 술 낚시라고 하는 해악으로 넘겼던 선비. 그는 다름 아닌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최고의 문필 연암 박지원이었다. 열하일기, 허생전 등의 작품을 통해 허위의식에 빠진 세태를 비판했던 연암. 뛰어난 글재주를 지녔지만 자유분방했던 그를 반성하게 하고자 벼슬을 주지 않았던 조선 22대왕 정조. 하지만 이 승지에게 연암의 소식을 전해들은 왕은 즉시 그를 성공감감역에 임명한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낙망하지 않고 당당히 웃음으로 넘겼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 박지원.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막걸리가 없었다면 연암의 작품들은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잔의 막걸리와 함께 세상을 풍미했던 실학자 연암. 그의 해악과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술. 막걸리.
배꽃이 필 무렵 막걸리 한 잔. 술과 꽃 어딘지 모르게 어울린다. 고려시대부터 알려진 대표적인 막걸리로 이화주가 있다. 가장 소박하게 만드는 막걸리용 누룩은 배꽃이 필 무렵에 만든다 하여 그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후세에 와서는 아무 때나 만들게 되었다 하여 그 이름도 점차 사라졌다. 이름을 말하기만 해도 살짝 취하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 우리의 막걸리.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이를 마음껏 먹는다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은 일이었다. 조선 왕조 500년, 그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주령이 국가의 기본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바로 쌀 때문이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 쌀로 밥을 짓지 않고 술을 빚으면 심각한 식량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흉년이 들면 강력한 금주령을 내렸고, 천재지변이나 국상이 있을 때는 모든 백성이 근신하는 의미로 금주령을 지켰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가장 엄격한 금주령이 시행되었다고 평가받는 때는 바로 영조시기다. 영조는 재위기간인 무려 53년 동안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했다. 민가의 제사 때는 물론이고 국가의 제사인 종묘 제례 때도 술을 쓰지 않았다. 영조실록에는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관리를 직접 처형하고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신하들의 벼슬은 박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술 마시는 문화와 견주었을 때 금주령이 내려진 조선시대의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이렇듯 엄격한 금주령은 영조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금주령을 풀었다. 금주령이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백성을 고생시킨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술집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영조의 강력한 금주령 때문에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술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다. 그런데 정조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으니 이 시기에 술집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막걸리에 관한 박지원의 일화 역시 바로 이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정조는 술맛을 알았던 왕이었기에 입고라는 관리를 붙잡아 술낚시를 벌인 박지원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잔에 담긴 근심 또한 읽었을 것이다. 만약 정조 역시 영조처럼 술에 관대하지 않은 왕이었다면 오늘날 박지원과 그의 작품들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맛이 나고 마실 때마다 취하는 속도도 다른 술처럼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알다가도 모를 것이 역사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역사 속 우연들이 모여 큰 사건과 인물을 만들었고 그 곁엔 늘 술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낭독에 이어서 최한의 막걸리 듣고 오셨습니다. 막걸리 좋아하세요, 선배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네. 또 막걸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왜냐하면
남다를 것까지.
왜냐하면 이 세계의 그 알코올 품종을 통틀어서
네.
그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한 술이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한 천 원이면 사잖아요. 막걸리 한 병.
저렴하죠. 예, 생각보다 저렴하죠.
천 원에 그 한 병을 살 수 있는 술이 어디 있어요?
천 원의 행복이네. 천 원의 행복.
예.
가, 막걸리랑 김치도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던데.
그리고 원래 막걸리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 지으면서 네. 출출할 때 마셨던 술이에요.
아.
칼로리가 되고 그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가 되는 술이었어요.
그런 게 막걸리군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새참으로 소주를 마셔봐요. 일이 되나?
안 되겠네. 너무 양이 그렇네.
막걸리 마시면 배도 부르고 네, 적당히 살짝 취하니까
네.
이게 또 열도 나고 그래서 좋은 술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왜 동동주도 나오잖아요. 막걸리랑 동동주랑 뭐가 달라요?
막걸리, 동동주, 청주
네.
기본은 다 같은 술입니다.
그렇죠.
네, 술을 빚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쌀로
네.
여기서 이제 여과 필터 역할을 하는 통을 넣어서 가장 맑은 술을 걸러낸 게 청주입니다.
아, 가장 그래서, 맑은 술.
네, 그거의 반대가 탁주잖아요. 탁주가 막걸리란 네. 말이에요. 탁하다고 해서. 소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청주는 제사에만 썼고요. 귀한 술로 대접받았죠. 이 곡물주를 만들면은 발효가 되면서 곡물의 원료가 되는 부분은 가라앉고, 그러니까 저 쌀 막걸리는 쌀이죠. 쌀.
네.
밥이 된 상태. 위에는 상대적으로 맑은 술이 남게 되는데 이때 가벼운 밥풀도 위로 함께 떠요. 동동주는 이렇게 맑은 술을 떠내면서 밥풀 위에 뜬 것까지 살짝 담아낸 술을 동동주라고 하고.
아, 그렇구나.
막걸리는 그냥 막 걸러낸 거. 그래서 막걸리.
그래서
막
그냥
걸러낸
막
거.
막걸리구나. 네. 네. 저는 청주가 일본 술인 걸로 아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물론 일본에서도 청주 만듭니다만은. 청주는 우리의 전통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 요즘에는 동동주의 의미, 청주의 의미가 퇴색돼서 막걸리에다가 뭐 설탕이나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술도 있는데
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동동주는 발효된 술의 윗부분, 청주는 그것을 찌끼를 걸러낸 맑은 술,
네.
막걸리는 휘휘 저어서 막 걸러서 먹는 술.
막 맛있는 술, 막 네. 걸러가지고. 네. 아, 막걸리 얘기하니까, 저 파전도 생각나요. 비도 오고 막 이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 딱인데. 아휴, 먹고
자,
싶다.
박혜연 님이 방학을 맞아 잠복 큰아들 승환과 고전 읽기 왕팬 둘째 지훈이와 출석합니다. 제주에서. 와.
와, 감사합니다.
이추루 네. 곱다 컨디가 또 이 식구가.
그리고.
네, 요즘 그 제주도.
무슨 말이에요?
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은.
네.
제주 자치 특별 자치도에서 내건 그 홍보 광고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요?
이주로 곱터컨디가 또 29가.
그 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겠습니까?
아, 이땐 그냥 보니까 이렇게요?
옵대가 혼자 없어게.
아, 옵대가 혼자 없어.
오려면은 어서 오십시오.
아, 뭐 네. 진짜.
감수강. 저는 나 어떡하는 감수강.
저는 한 3개국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불어는 잘하는 거 알고 계셨죠.
감수강은 혜은이 선생님의 노래 가사.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암경경강가 이렇게 하니까 왠지 저건 어느 나라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승성님 오늘 간식은 건빵입니다. 고인침 없애는 데는 건빵이 최고죠. 덤으로 배도 빵빵해져요. 이거 진짜 맛있게 건빵 먹는 법 알려드려요. 믹스
먹어요?
커피 있죠?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아요. 네. 건빵을 으깹니다.
네.
이렇게 으깨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타 휘휘 저 전자레인지에 한 3분 50초 정도만 돌려서 드시면 건빵 케이크가 돼요.
그래요?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건빵 케이크?
이거 제가 옛날에 스펀지에서 해봤던 건데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프로그램이 고전 읽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리 프로그램이 돼가는 느낌이네요.
네.
박소영 씨, 지리산 자랑 청정 지역 경남 하동의 섬진강 제첩. 와, 맛있는데. 오염되지 않은 강에서 나는 제첩국 숙취해소에도 좋고 간 기능에도 좋아요. 뽀얀 국물이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 저는 결혼해서 논산에 사는데 이번 휴가 때 친정에 가면 몸에 좋은 제첩국, 제첩회 많이 먹어야겠어요. 제첩회도 있네요. 저를 먹어봤어요. 하동 가서.
진짜요?
얼마 전에. 몇달 전에.
부럽다. 서범근님. 저희 동네는 울산의 병영이라는 동네예요. 병영에 대구 막창이라는 집이 있어요. 막창 골목이라고 불리고 있죠. 모두 다 막창집이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어요. 이렇게 거리를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놀러오세요. 관광 수입도 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대구 막창 또 맛있지.
대구 막창.
5687님은. 태백에 계신 친정엄마의 곤드레 나물밥.
우와.
소화도 잘 되고 진짜 맛있어요. 두 분께 맛보여드리고 싶네요. 곤드레 나물밥.
곤드레 취하는 건 아니죠.
몇 달 전에 저 먹어봤는데요. 저희 가서 태백 가서.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도 먹어봤어요.
정말 감추입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5784님 논산에는 훈련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논산 딸기 정말 맛있어요. 달콤새콤 정말 짱이에요 하셨습니다.
주한이님은 종로 5가와 6가 사이에 닭 한 마리 골목을 아시는지요.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닭 한 마리가 통째로 양은 세수대와 같은 큰 냄비에 들어있고 칼국수 넣어 끓여 먹고 다 먹은 후엔 밥을 볶아 먹어요.
우와.
복날 삼계탕을 고수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닭 한 마리와 칼국수를 먹으면 이만한 보양식이 없어요. 예, 그런 맛집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군요. 양은미님 고전 읽기를 듣기 위해 찐 단호박을 든든히 먹었는데요. 막걸리 하니까 파전이 생각나요. 비도 오고 하늘도 꾸물꾸물한데 오늘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면 어떡해요. 첫 번째 낭독이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치 음식이에요. 대하찜. 이 대하찜이 부부회로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함께 낭독 들어보십니다. 부부 해로의 비결 대아찜.
엎드려 생각건데 음력 9월 계절에 준채 만강하신지요. 저희 아이의 혼사를 이미 허락받아 4주 단자를 보내오니 빨리 결혼 일자를 정하기를 바랍니다.
3호관대를 한 신랑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를 맞이하며 부부가 되는 의뢰인 혼례. 신부의 집 마당에서 혼례를 치른 두 사람은 그렇게 해로를 약속한다. 사람들은 이제 막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수염이 길어 바다의 노인 해로라고 불린 새우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란 의미를 담은 그림을 부부에게 선사하였다고 한다.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며 해로를 그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낸 잔치 음식 대아찜.
새우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콤하며 오치 즉 다섯 가지 치질을 다스린다. 동의보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아를 먼저 한번 쪄내고 석이버섯과 미나리, 홍고추 등의 오색 고명을 얹어 함께 쪄내었던 대아찜.
물고기도 조개도 아닌 새우, 바다에서 나는 것이 어여쁘다. 껍질은 붉은 띠를 두른 듯하고 엉긴 살결은 눈처럼 하얗다. 얇은 껍질은 종이 한 장 두께지만 기다란 수염은 몇 자나 된다. 몸을 굽혀 서로 예절을 차리니 맛보면 오히려 도가 살찌겠구나. 목은 이색의 시.
고려시대 충신 목은 이색마저도 감탄하게 한 대하에게 또 다른 멋이 있었다. 무릎 긴 수염에도 늘 겸손한 자세의 대하처럼 부부 사이에도 예절을 다한다면 백년해로 하리라. 예절을 차리는 듯 보이는 대하의 생김새. 그리고 그러한 의미 못지않게 시대를 넘어 사랑받았던 대아찜.
백년해로의 시작은 음식으로부터. 부부, 남녀가 만나 남편과 아내란 이름으로 함께 산다는 것은 태어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밥을 먹는 사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한평생의 동반자여 부부됨을 알리는 결혼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절차가 하나 있다. 바로 폐백이다. 폐백은 신부가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의 여러 가족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의식으로 현구고례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폐백 음식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시작될 결혼 생활을 위한 조언과도 같다. 폐백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대추와 밤이다. 대추는 바람이 불어도 신운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꽃이 피는 만큼 열매를 맺는다 하여 시아버지께 드리는 음식이다. 밤은 뿌리가 하나고 옮겨 심으면 죽는다 하여 일부 종사와 장수를 의미한다. 절을 받은 시부모는 대추와 밤을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데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로 많이들 해석하지만 사실 그 속엔 더 깊은 뜻이 있다. 대추는 씨앗이 하나로 왕이 될 만한 후손을 의미하며 밤은 가시송이 안에 열매를 맺은 세 개의 밤토를 빗대 삼정승을 의미한다. 자녀를 얻더라도 훌륭한 자녀를 두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 하겠다. 또 과거 혹독한 시집살이를 걱정해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도 있는데 바로 육포와 엿이다. 엿은 오늘날 흔한 먹을거리 중에 하나지만 단 것이 귀했던 옛날에는 참으로 귀한 음식이었다. 엿은 쌀엿, 고구마엿, 호박엿, 옥수수엿, 꿩엿으로 나뉘는데 신부 집안에 사는 정도에 따라 엿의 종류를 달리했다. 며느리가 눈에 차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시어머니가 엿맛에 정신이 팔리면 시집살이가 수월해진다는 뜻에서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육포 역시 과거엔 굉장히 귀한 고급 음식이었다. 육포가 폐백 음식으로 올랐던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은 삼국사기에 보인다. 신라 신문왕 3년에 폐백 품목 속에 육포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맛이라고 표현했던 시집살이는 아마도 그 옛날 신라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나 보다. 이렇듯 결혼은 두 집안의 결합이자 가족 구성원의 증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의례였다. 그렇기에 관혼상제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아직은 철없는 어린 자식들이 부부란 이름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가족의 중요성을 바로 이 패배 금식을 통해 알려주려 한 것이다. 부부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과 괴로움, 든든함과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함께이길 바라는 마음, 늘 같은 것을 먹으면서 서로를 챙기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이 패배 금식 속에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낭독에 이어서 정혜리의 얘야 시집 가거라 듣고 왔습니다. 네.
아, 그렇게 시가라고 노래를 하는데도 안 가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얘야 시집 가거라 듣고 왔습니다. 대아침에 부부회로라는 깊은 의미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네.
아, 대아침 먹고 싶다. 소금구이. 근데 대아가 새우잖아요.
네.
왜 대아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새우를 이렇게 익히면은 빨개지죠.
네.
그게 노을을 닮았다고 해서 노을 하자를 써서 새우를 하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바다 새우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하가 된 겁니다.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아, 그렇군요. 새우가 네. 노을을 닮았다고 하를, 하라고 부르는 거구나.
그쵸.
이름 좀 멋지네요.
북호록이라는 책에 보면 대하는 네. 수염이 어찌나 길고 단단한지 부녀자의 비녀를 만들고 지팡이도 만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에이, 이건 과장 너무 심하다 지금. 개그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정도로 크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뭐 사실 알래스카 대게 이런 거는 지팡이도 만들겠던데 뭐.
그런 거는 만들긴 하겠지만.
대안은 여자들한테 좋고요.
네.
술 마신 뒤에 해장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읽은 막걸리 마시고 대하로 해장하면 딱이겠네요. 그런데요. 패배금식 얘기도 재밌었는데 시아버지를 위해서 대추를 준비하고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육포와 엿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엿을 드리는 거 조금 그렇지 않나요?
글쎄 그 옛날에는 엿이 아주 귀한 간식거리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렇게 드리면은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그게 어떤 잘못된 뭐 욕 비슷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지만 사실은 옛날에 이 엿이라는 거는 종류도 많았고 어떤 엿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시집살이를 덜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비싼 엿을 가져가야 돼. 꽁엿 이런 거.
꽁엿이 네. 있을까요? 맛있을까? 꽁엿이?
꽁엿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꽁고기 그 꽁 말하는
꽁, 거? 엿 만들 때 꽁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주도 특산물이에요.
왠지 육포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집을 가려면 엿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저 이제 고전 읽는 여자니까 시집 갈 때 미래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각종 맛있는 엿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집 가거라.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오한샘 최유정의 천년의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뜻을 왜곡하지 말고 시집살이
네.
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엿 같은 거 만들어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엿 드세요. 이러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꽁엿이에요.
자, 퀴즈 한번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패배 금식에서 시아버지를 위해서는 대추를 준비하고요.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육포와 이것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과연 시어머니를 위한 패배 금식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떡, 2번 엿.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성현님이 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이 생각나요. 씨가 많은 순으로 대추, 밤, 제사상의 배. 감은 육조판서와 팔도관찰사를 관찰사를 의미한대요. 마지막 한과는 한과에 붙은 밥풀은 백성을 뜻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공이서미님 말미잘 초장에 찍어 먹으면 죽입니다. 해운대 옆 대변항에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동현님은 고등학교 때 근처에 양푼냉면이 있었는데 1인분의 돈을 내도 먹고 싶 만큼 리필해 줬어요.
우와.
날씨가 더우니까 양푼냉면이 생각이 나네요 하셨고요.
냉면도 먹고 싶네요. 이선옥님 어릴 때 어머니께서 농사진 땅콩으로 땅콩엿을 해주셨는데 그 맛이 그립네요. 오늘 처음 보이는 라디오를 보는데 듣기만 하다 직접 보니까 명로진 권진영님 얼굴 보느라 살짝 집중이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집중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V자 하는 거?
보여요?
아, 요즘 참 V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럼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네.
세 번째 메뉴는 뭔가요?
세 번째 메뉴는 가난과 배고픔을 상징했던 음식입니다. 제주도의 깅이죽. 들어봤어요? 깅이죽? 제주 잡녀들을 지켜준 밥상, 깅이죽. 저승에 돈을 벌어 이승에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여자, 잡녀. 1443년, 세종 25년 제주 안무사로 부임한 기건은 제주도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징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해녀들이 바다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쩌자고 이 추운 겨울에 여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가?
거친 파도와 싸우며 15m가 넘는 깊은 바닷속까지 자기 숨으로 잠수를 하는 여자들. 옛날 제주에선 여자로 태어나면 7살이 되는 해부터 헤엄치기와 잠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10대살이면 잡녀로서 제 몫을 해야만 했다. 추운 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닷속에 해산물을 캐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제주의 여인들. 그녀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줄 수 있는 건 한 그릇의 먹을거리가 전부였다.
개는 가슴속 결혈을 다스리고 위기를 다스려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
바닷개를 절구에 빠 물에 섞어 내리면서 즙을 만들고 쌀과 함께 끓이면 소금으로 간하여 맛을 내는 제주의 전통음식. 한 달에 2주 이상을 바닷속에서 지내야 했던 잡녀들을 위로하고 지켜주었던 밥상, 깅이죽. 제주 잡녀들의 생활상을 전해들은 안무사 기건은 그 길로 다음과 같이 명한다.
잡녀들이 목숨 걸고 채취한 해산물은 나의 상에 일체 올리지 마라.
공납을 위해 바치는 해산물이 제주 여인들의 눈물이란 걸 알기에 이를 거부했던 기건. 어려서부터 자맥질과 때배 띄움을 익혀 16되던 해 어부에게 시집 왔네. 바다는 매양 우리 집 뜰과 같으나 같은 밭에서 일을 하며 따로 살아야 하네. 한림 옹포리 송씨 해녀의 한시 중에서. 바다가 삶의 전부였던 제주 잡녀들의 애환. 그 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밥상 깅이죽.
제주 잡녀의 숨빗소리. 제주에는 잡녀가 있다. 해녀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해녀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다. 조선 영조 때 문인 신광수는 53세에 금오랑으로 제주에 왔다가 풍랑으로 발이 묶이면서 40여일간 제주에서 지내게 된다. 이 기간에 그는 50여 편의 시를 지었다. 그 시들 중에는 잡녀가라는 시가 있는데 제주 잡녀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담고 있다.
탐나의 여자들은 잠수질을 잘하여 10살 때부터 암내에서 헤엄치기를 배운다. 이 지방 풍속은 혼인에도 잠수의 풍습을 중히 여기며 부모는 입고 먹는 것에 걱정이 없다고 자랑한다는 말을 나는 북쪽 사람이라 듣고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왕사가 되어 남쪽 땅에 와서 직접 보니 2월 갯날에 성 동쪽 마을에서는 집집이 여인들이 물가로 나간다.
이 시에는 제주 잡녀의 생활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을 통해 얻은 해산물을 관리들이 소홀히 다루는 태도까지 꼬집고 있다. 그러나 제주 잡녀들의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건 비단 당시 다양한 해산물을 풍족하게 먹었던 관리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오늘날 제주 향토 음식 발전에 그녀들이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제주의 음식은 그녀들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질을 통해 얻은 다양한 해산물을 중심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본 적도 없는
갖가지 먹을거리들이 탄생했다. 그중 하나가 갱이죽이다. 갱이죽 외에도 고동을 껍질째 삶아 건져 바늘을 이용해 살을 꺼낸 뒤 참기름에 볶다 물을 부어 끓여내는 국인 보말국,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만든 몸국, 미역과 참기름에 살짝 볶은 오분자기를 끓는 물에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성게를 넣어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는 구살국, 제주를 대표할 만한 국으로 손꼽히는 세 가지 국요리 역시 모두 잡녀들이 건져 올린 해산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제주 잡녀는 제주의 어머니로 불리는가 보다.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 제주를 먹여 살리는 데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사람들, 그들의 벅찬 순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네, 혜은이의 감수강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참 고우셨네요. 더 고우셨네요. 근데 해녀가 아니라 원래는 잡녀가 맞는 표현이었군요. 해녀는 일본식 한자 표현이라고.
뭐 네. 생각해보면 그래. 해녀는 바다에 사는 여자라는 뜻이라고 그러고요.
네.
잠수하는 여자라는 뜻의 잡녀가 맞는 것 같아요. 바다에 그러게요. 뭐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잡녀 이야기도 듣고 보니까 좀 짠하네요. 아니 그래요. 여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는데 남자들은 뭐 한대요 그래?
제주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그래서 돌바람 여자잖아요. 삼다도, 삼다도.
아, 삼다도. 제주 잡녀들의 애환을 담은 밥상, 갱이죽. 갱이죽은 방개로 끓인 죽이죠? 가난과 애환을 상징하는 밥상이라고 했는데 요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영양식도 되고.
그럼요. 원래 이 게가 소화가 잘 되거든요.
네.
그걸 죽을 썼으니까 또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게는 항암작용을 하고 동맥경화에도 좋고 혈관계 질환에도 좋다고 그러네요.
맞아 맞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제주 잡녀들 고생 많이 했는데 영양식 드셨으니까. 그런데 제주 잡녀들의 바쁜 일상을 만들어낸 메뉴가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돈배고기.
돈배고기.
저는 돈배고기가 처음엔 생선인 줄 알았어요.
돈배고기는 돼지 수육이에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제주도에서는.
그래요.
돈배고기가 특별한 이유는 도마에 썰려 나오는 투박함에 있지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은 있지만
네.
음식보다 음식을 담는 그릇에 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배고기가 그런 경우죠.
가족들의 밥상을 차리고 바로 물질하러 가야 되니까 고기를 썰어서 그릇에 담아낼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째로 상 위에 올려놓고 이게 바로 도마를 뜻하는 제주 방언 돈배와 함께 돈배 고기가 된 거고요.
그렇죠.
정말 음식 자체에 삶이 담겨 있죠.
네. 그 어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은 메뉴화가 됐잖아요. 어디 가면
네.
뭐 삼겹살 같은 것도 어떤 식당에 가면 도마 도마에다가. 작은 도마 위에다 올려서 주잖아요.
네. 네. 썰어서.
그리고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가난한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은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별미로 자리 잡는 데가 말이야. 예를 들면 뭐 보리밥집. 보리밥은 그전에는 쌀밥 못 먹어서 보리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네.
가난함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걸 찾아가서 먹잖아요.
보리밥. 네. 왠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밥 비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의 음식인데도 이렇게 형식에 따라 그릇에 따라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음식을 그릇을 음식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읽어본 메뉴가 막걸리, 대야찜, 갱이죽.
네.
아우, 오늘도 탐나는 메뉴죠. 선배님 어떠셨습니까?
일단 갱이죽을 먹어서 속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네.
대야찜에다 막걸리 한 잔 하는 걸로.
진짜 맛있겠다. 저 원래 막걸리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네, 진영 씨는?
저도 다 흡입하고 싶어요.
흡입.
빨리 흡입해야 돼. 빨리
고전을,
음식으로.
고전을 흡입한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일기 7월 23일 수요일 제목 우리는 매일 수저로 삶을 뜬다. 제주 잡녀들의 고달픈 삶을 읽다 보니 문득 그 노래가 떠오른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 속에 엄마가 제주 잡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바다에 일을 나가고 혼자 남은 아기는 놀다가 혼자서 스르르륵 잠이 들었다는 가사. 그냥 동요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 너무 슬픈 노래다. 이 아이의 집이 제주도라면 물질하던 엄마는 혼자 남은 아이를 걱정해서 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일을 마치고 정신없이 돌아와서는 서둘러서 갱이죽을 끓여 부스스스 잠에서 깬 아이와 맛있게 먹었겠지. 아휴, 삶은 고달프다. 그 고달픔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져 오늘도 이어오고 있다. 이 음식들을, 이 삶을 대하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멸한 마음으로 오늘도 숫자를 든다.
고전일기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MID에서 EBS 천년의 밥상과 도서출판 따비에서 조선의 탐식가들, 이상출판사에서 허균이 탐한 신도문 대작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살리에르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육포와 함께 시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피백 음식은 엿이었습니다. 엿.
네. 엿이었군요.
자,
선물 퀴즈 받으실 분 계시네요. 네,
당첨되신 분들은요. 6543님. 여시여, 저 다음 달에 시어머니 되거든요. 엿 먹고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야겠어요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631님, 어머니를 위한 여시여, 저도 곧 예식이라 폐백 준비 중인데 시집살이가 싫으니 엿을 준비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이희운님, 2번 여시여, 어릴 적 멀쩡한 냄비랑 바꿔 먹은 생각이 나네요. 그 뒷일은 상상하세요 하셨네요.
네, 남우희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시어머니께 엿을 드렸군요. 신기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 당첨되셨습니다.
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박명수, 김예림이 함께 부른 명순의 떡볶이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요일 저녁 7시 인천 송도 트라이볼에서 공개방송 열리니까요. 네, 공개방송 신청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꼭 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고전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